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이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명칭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죠. 과거의 죄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신분이고 어둠의 신분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거듭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본받아야 할 대상조차도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그렇게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본받는 대상조차도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삶 자체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자격이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는 무력한 힘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다시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증거하고 바울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오 라고 과거의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신분대로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패배하는 원인은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아닌 과거의 신분에 돌아가 살기 때문에 역시 과거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주신 빛의 신분, 능력의 신분을 가졌다면 절대로 지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의 의식 자체가 영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뜻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더불어 당부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헤아리다 또는 계산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계산하라. 그렇게 헤아리라.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 우리의 자존심도 없어지고 믿음의 행실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비록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귀중한 자녀 의식을 잃는다면 우리의 깨끗함조차도 지켜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사도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둠과 죄악과 세상을 이기는 빛의 새로운 신분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1절입니다. 서론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의식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고 상대를 처리할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고 있고 요한 사도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 상반절에 그렇게 격려하지만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같은 사상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이게 뭡니까? 의식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실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꼭 같지만은 사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증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삶이란 신앙의 지도자가 있건 없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선지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자세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을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은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두움의 영이 주도하는 삶이었다고 바울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이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늘에 속한 신분,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라는 신분, 이 놀라운 변화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삶을 변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고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래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장래를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세상은 신앙하는 것이 잘 좋아되지 않고 또 별로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건 언제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장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신분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 속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육신에 살며 상황이 어떻든지 또 장래가 어떻게 될지보다는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만 세상 현실에만 충성한다면 장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장래가 없는 사람들은 늘 다급하고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래가 확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장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함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미래와 영원을 기약하고 오늘을 기쁘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밤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두려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승리의 날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가 얼마나 와락합니까? 당장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바로의 임금보다도 더 확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자신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요, 아홉 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비웃고 완악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부유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집마다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영 열리지 않을 자물쇠 같은 애굽의 장벽은 마침내 열리게 되고, 죽음의 천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어둠을 지내는 자신의 백성들 대신에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바로의 권력 아래의 장자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월절 밤과 같이 두려움으로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 세상이 다 죽음의 바다가 되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충만하겠지만 우리는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이런 제한된 육체 속에서 힘겹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장래에 주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입을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고통도 안타까움도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처럼 장래의 영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통 견디기 힘든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참아서 죄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절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의 삶이 뭡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깨끗게 하는 삶입니다. 사실 성결한 삶 자체가 그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이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리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신실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 자체가 우리의 신실성을 시험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 가끔 만나는 이동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축사를 최신식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어느 돼지가 사료를 얼마를 먹고 그리고 그 돼지들의 움직임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하니까 그 돼지들하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그걸 보고자 해서가 아니라 결국 축사에서 그 돼지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들이 보면요, 굉장히 성실하게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기계로 그걸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보시고 계시는 것들을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봅니다. 주인이 없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냥 성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금 응시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은 차이를 가질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문화의 비유, 한 문화씩 열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죠? 또는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간 주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곁에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신실성을 검증해보는 기회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됐든 세상의 장소였든 다르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없어질 세상의 미련보다는 의의 그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3절 첫 부분이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편리해서 주님 오시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일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사람,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성결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 번째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또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을 비롯해서 더러운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나 22장 15절에서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 성결한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새로운 하늘의 신분의 성결은 어떻게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의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창조물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성결 역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늘 나의 삶이 옳은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기도로 이기는 삶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그것도 우리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만 기도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서 검증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의 약함을 수시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을 매 순간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백성들의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럽힐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17절에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과 기록해서 불변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 하늘의 왕자되고 공주된 신분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보다는 장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성결과 승리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엄과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됨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켜갈 때 승리하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효력을 발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